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신약성경 196페이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아멘. 우리 옛날에 대학 1학년 때 그때 와우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분 몰라요. 와우 아파트라고 그때 지었다가 와르르 그냥 사람들 들어가자마자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운동회 할 적에도 와, 우, 와, 우 하면서 데모 할 적에 이슈가 되고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한국이 아직 경제개발이 이제 갓 시작될 때라서 사실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재료도 아무래도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봐줄 텐데 지금은 한국 건설 기술이 말이에요. 중동에 가면은 전부 한국 건설 기술자들이 한국 건설 회사가 만들어 놓은 다리고 집이고 잔뜩 있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웃자자고 다른 데서 지은 것도 아니고 건설회사가 삼풍이 그게 원래 건설회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토목 건설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것도 지들이 저 빌딩 지어가지고 그 뭐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6층 그 건물 지어놓은 게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어디 가서 저기 지난번에 오클라호마에 그 폭탄처럼 누가 폭탄을 장치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멀쩡한 건물이 그것도 사람이 가장 와구락을 하면서 샵핑할 적에 말이에요. 샵핑센터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젠가 발표도 기록 그때 10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 다음에 묻혀있는 사람이 170명 정도가 묻혀있고 9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부가 20명이 죽었어요. 완전히 초상집이 다 됐어요. 건물들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하고 번쩍번쩍해 보여도 꼭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가고 지어놓으면은 그렇게 무너져버려요. 이름도 소용없고 모양도 소용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에는 바로 그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과 재림의 사건 이 세 가지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은 산풍산가처럼 무너집니다. 그뿐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No other way.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All sufficient Christ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주리에게 모든 것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유니버설한 분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지나 임금이나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누구에게나 요 베이직 트루스가 없으면은 교회는 있으나 마나 겉으로는 번지를 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두 번째 사건이 오랜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돼가지고 한국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그래서 서울시장도 새로 뽑고 과거엔 다 임명하던 건데 새로 이제 민권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제 모든 도지사고 뭐 전부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조순 씨가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순 씨가 원래 전라도 출신 사람이에요. 서울 상대 교수하시고 저희 옛날 학교 다닐 적에 티칭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면으로는 지방색이 너무 드러났다. 전라도 출신이 제일 많은 동네는 전부 전라도 출신이 되고 경상도 출신이 많은데 경상도 사람만 하고. 그래서 이 국가가 겉으로는 한민족, 단일민족, 단일문화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방에 따라서 갈라져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 보면은 아주 비슷해요. 여기도 다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 턱 갈라져요. 아니 유대인은 유대인이지 헬라파는 뭐고 유대파는 뭡니까? 당시에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전 과거 전 세계를 평정하면서 소위 헬레니즘, 헬라 문화를 퍼뜨려서 로마 시대의 공용어는 헬라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신약이 써있는 게 당시 코이네 그릭이라고 해서 헬라 말 중에서 당시 알렉산더가 쫙 퍼뜨린 공용어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헬라 말에다가 또 헬라의 교육제도, 헬라의 이제 운동 시스템, 뭐 헬라의 여러 가지 풍속, 뭐 헬라식의 신전들, 그것들이 완전히 온 당시 세계에 유행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 일부는 이 이방의 이 더러운 문화와 더러운 랭귀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비록 로마의 지배는 할 수 없이 받고 있지만 그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로마를 쳐부수고 유대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아부하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당시에 시칼이라는 그 단체가 있었어요. 자객단입니다. 칼, 시퍼런 비수를 맨날 품고 다니면서 헬라 문화에 아부하는 사람들, 찔러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시카리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 그 직전에 나타난 그 시카리 그 무브먼트가 예루살렘에 3,000명의 시카리가 있다가 잡혀갖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가 생겼는데도 거기에 유대인의 문화를 계속 고수하고 헬라파된 이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세력들이 교회의 주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12사도는 12제자는 사실은 거기가 다 시카리까지는 안 가도 보수적인 유대 문화를 보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두 제자가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모자리티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복음이 번져가면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거나 헬라파건 유대파건 다 공통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에 이제 헬라파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질적인 요소가 섞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맨날 이렇게 똘똘 뭉쳐서 서로 잘 알고 하던 사람끼리 있다가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우리하고는 전혀 성분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항상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갈등하고 지금 현대교회의 똑같은 문제로 생기는 갈등이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갈등이 생길 적마다 교회가 오히려 발전합니다. 문제가 생길 적마다 사도들이 또 그 회중이 현명하게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더 하나되고 발전의 계기가 돼요. 그래서 안나니와 삽비라 사건, 그게 개인적인 안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 근본적인 동기와 목적에 어긋나는, 방법에 어긋나는 그런 이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 이질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잘라낼 적에 교회가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서로 파가 나눠지는, 이 나누게 하는 마귀의 사실은 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된 요 뿌리를 숫째 싹 뽑아서 해결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나 하면 겉으로는 여기 좀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제일 앞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일 구제에 빠짐으로 당시 유대교도 그렇고 지금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과부, 거지,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당시 큰 방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지금 이슬람에도 이슬람의 다섯 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가 그 구제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꼭 구제하는데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좋은 것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잡이 말이에요. 여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잡은 딸내미로 부양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은 남의 아내가 돼서 아기 낳아주고 그렇게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사는 것. 그게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잡이에요. 여자의 잡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나 고아들은 문제가 과부가 돼버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요. 고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제가를 하든가 아니면은 창녀으로 다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일조를 모아서 당시 유대교에서도 사실은 십일조 중에 이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눠주는 십일조가 있었어요. 구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교회는 인원이 많이 발전했는데 우두머리들은 전부 원래 보수파 유대인인 열두 제자예요. 이 제자들이 원래는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을 하다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일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뭐 일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닥치는 대로 열두 제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전부 보수파 유대인인데 가만히 보니 보수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한테는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에게는 통 안 주는 것 같거든. 그게 똑같이 줘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은 나눠주는 사람이 보수파 유대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말이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딱 시험이 걸려갖고 이 도대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나 소위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조직을 잘 짜놓지 않으면은 영적인 교회 생활이 문제가 됩니다. 개인의 영적인 삶도 망가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말씀, 영적인 그런 미니스트리만 잘 될 뿐이 아니라 그런 이 인간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돼요. 특히 조직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참 일이 딱 터지니까 아주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이 저 마이너리티들 뭐라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야 목사가 알아서 다 하는데 너가 뭘 안다고 말이 많아. 좀 가만히 있어. 알아서 다 할 거야. 콱 지어봤거나 아니면은 그래 내가 나눠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 그러면 요거 다 갈라서 잘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 문제의 근본은 거기 있지 않은 걸 사도들은 알아요. 네. 이 사도들은 첫째 뭘 하냐면은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문제가 문제임을 딱 인식을 해요. 이 지도자들이 항상 실패하고 교회가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문제의 불씨가 지금 작은 게 터졌을 적에 사실은 그 밑에 근본적인 화산의 그 근거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고.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깔짝거릴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단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덮어두겠다 나중에 터지면 그때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솔직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지도자예요. 열두 사도들. 특히 현재 우두머리인 베드로. 아주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롭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당장 경제적인 혜택이 지금 균등하지 않아지는 게 이거가 지금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그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정치적인 기회가 지금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부 아니 지금 헬라파 사람들도 지금 똑똑한 사람 많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도 안 쓰고 열두 제자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뽑은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 자기들이 뽑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썩히면은 그 사람들이 말씀뿐이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에 바이탈리티가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이걸 어디론가 발산해야 되는데 아니 일할 사람을 일을 안 주고 일 못하는 사람을 일을 시키니까 이 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시시껑마다 갈라들어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적인 지금 시스템이 이게 잘못되어 있다. 그걸 알고서 즉시 그 시스템부터 손을 댑니다. 그 시스템에 손을 대는데 우리 비즈니스 할 적에도 업무 분장이 확실히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업무 분장이 이게 누구의 업무인지 확실히 선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누구나 솔선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확실해져야 돼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주는 사람이 세상적인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실제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시험받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런 쪽에서 손을 떼는 상황이에요. 우선순위가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우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아주 우선 이 때우는 식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인 방편으로서 적당히 만들지 않고 거시적인 안목이 이 사람들 이제 먼 앞날을 내다보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장치를 만드는데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제 최초의 집사 선정과 업무 분장입니다. 우리 경영학 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서 많은 가르침 받아요. 초대교회 이 시스템들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취했던 대책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경영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선정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는데 집사의 자격이 또 아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집사를 교회에 다니다 1년 딱 다니니까 아니 동남아 출장을 갔다 왔더니 김 집사 그러는데 아주 근질근질하고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걸 내가 물었다고. 난 집사 안 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안 돼서 내가 교회에서 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없고 나는 아직도 와이프하고 관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가정에서도 본을 못 보이고 있고 여기 보니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지혜도 부족하고. 그래서 집사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런 직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만 집사가 돼야 된다고 사실. 집사가 어디 감투요. 그래서 집사 반납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셔갖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만 순종해서 집사가 됐어요. 되긴 됐는데 사실 아주 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는 집사의 자격과 그 집사의 직무를 내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온 신학교 온라인 세미너리가 있는 그 도시에 심슨 처치라고 우리 CNMA 교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CNMA의 미국 교회는 집사와 장로가 임기제입니다. 집사 7명이에요.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집사는 딱 1년 해요. 그 집사들이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저 가르치던 선교사로 27년간 있던 그 우리 엘렌버 교수님 집사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집사가 돼 나서서 뭐 말씀 가르치고 그러진 않아요. 철저하게 심부름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사 7명이 모여서 딱 서로 업무 분장해가지고 절대 그 문제로 해서 교회 영적인 사역에 문제 안 생기도록 끝을 내줍니다. 1년 동안. 딱 그러고 나면은 집사 아니에요.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사람 7명이 집사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참 리저너블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현실은 우리 문화적인 차이 같아요. 뭔가 타이틀을 안 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자기 셀프 이스템이 없는 거야 지금. 자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존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그 갖고는 안 돼. 뭔가 줘야지. 다 집사고 뭐 나이 좀 들면 전부 권사고 권사인데 할머니가 실제 권사로서 교회 권면하고 하는 그 사역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권사요. 장로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장로는 다스리는 자고 가르치는 자예요. Teach and Pastor가 장로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장로가 있는데 원래 행정장로는 이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장로님들은 조금 달라. 교회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닥터면은 장로 주더라고. 자격이 집사의 자격이 너희 가운데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집사가 나와야 돼. 내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지요? 집사 예수 안 믿는 집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 사람이 돼야 돼. 어디서 갑자기 다른 교회에 있다가 좀 돈이 관 사람이 떡 들어왔다고 집사 떡 시킨다고 문제가 항상 그런 사람들 생겨요. 같이 믿음으로 양육되고 서로 믿음이 하나 된 사람이라야 돼. 그런 사람이라야 돼. 절대 외인 부대가 갑자기 감수 쓰는 거 큰일 날 일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면 사역자도. 침례교가 그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 회중 가운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양육받아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또 자질이 있어서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교를 나와갖고 그 교회에 목사가 됩니다. 이것이 참 성경적인 건데 실제 한국교회에서는 정반대예요. 그 교회에서 양육된 사람은 절대 목사님이 용납을 못해요. 꼭 쫓아냅니다. 우선 얘기 같지만 꼭 쫓아내요.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라는 것이 물론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면서 이런 관리 기능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 잘하고 이런 생활은 잘하는데 관리 능력은 빵점인 사람들이 있다고. 목사님이 그저 순종하고 믿음 좋다고 집사시켜서 뭐 회개 집사시켜 해보라고 교회 관리가 엉망진창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리를 분별해서 될 거는 되고 안 될 거는 안 되고 세상적인 일도 사물을 보는 안목이 있고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은 직분 주면 안 돼요. 교인으로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일꾼은 안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따라야 돼.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택하는데 중직을 택하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목사님이 이 파도 안 되고 저 파도 보통 두 파가 나눠져 있으면은 여기에 3명 뽑고 저기에 3명 뽑고 해가지고 말썽 안 나게 하는데 그래 놓으니 맨날 왜 이 마음에 싸워. 사실은 어느 쪽에서나 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돼요. 평판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말썽이 안 나요. 그래야 말썽이 안 나요. 그 중에서 7명을 또 딱 택하는데 7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좋은 숫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예요. 럭키 세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전부 7이죠. 7은 어떤 말 사람들은 재림의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7은 재림의 숫자.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 7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쭉 보면은 다 7이에요. 7 가다가 7번 있고 재림하세요. 그리고 구약에 여러분 그 뭐라 그래 희년도 7년씩 안식년이 7년씩 7번 49번 하고서 마지막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숫자입니다. 이게 숫자도 참 좋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참 목사님들이 사람을 뽑아놓고도 믿지를 못해서 사사건건 집사들에게 체크하고 밤에 전화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래요. 다른 나라까지 가서 부흥회하면서도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챙긴다고. 어렵습니다. 참.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또 여기 민주적인 절차로 뽑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사람 전체 모으고 회중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선거하는 거예요. 공평무사하게 선거로 뽑으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니들이 뽑았잖아요. 나가 임명한 거 아니라고. 말썽 생긴 분야를 맡기는 쪽에는 자기들이 뽑게 해야 된다고.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일곱 지사 이름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겉으로는 이런 말썽이 나는 것 같아도 얼마나 내실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일곱 지사 이름이 전부 그게 히라고 해요. 여러분, 열두 제자들은 이래 보면 그게 다 히브리어입니다. 당시에 유대 문화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헬라 이름을 안 썼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이라도 헬라 도시에 가서 살면서 헬라 이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리 호적 등록하듯이 가면은 거기서 이름을 두 개를 추가로 줍니다. 히브리 이름, 원래 자기 집에서 쓰는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헬라 이름을 first name을 주고, 당시 그 도시의 총독, 로만 총독 장군 이름을 보통 last name으로 줘요. 그래서 이름이 세 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름 두 개만 우리가 알아요, 지금. first name 두 개만 아는 거라고, 사실은. 바울은 히랍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받은 히랍 이름이라고. 사울은 하나님에게 청해서 나왔다고 해서 샤아울 해가지고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은 아마 그 당시 다스의 장군 이름일 거예요. 그것도 따지면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헬라인도 아니에요. 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 이방인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택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모자리티는 전부 유대파인데 헬라파 사람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공정하게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정치적인 오해가 생기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다 해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해결법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 정치 우리 선거하는 거 얘기했는데 전라도 출신 사람이 서울시장 된 거. 저는 그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전라도 사람들에게 정치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항상 한국에 하나되지 않습니다. 단합되지 않았어요. 정치적 기회가 불균등하게 주어지고 두 번째는 경제발전은 전부 경상도 쪽에 단지 건설하고 축복 그러고 나중에 충청도 지금 아산에 생기고 이제 전라도 쪽에 생깁니다. 이 두 가지 문제 항상 생기는데 좀 컴플레인 하는 사람 해보라고 주면 돼. 네가 해봐라.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건 큰 선거를 할 적에 사실은 지방색 상관없이 지금까지 불균형하게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Let them have a chance.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 정도 아량은 있어야 돼. 미국에는 재미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지금 상하원 전부 다 리퍼블리칸 공화당이 대다수인데도 이슈에 따라서 공화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이슈에 가서 찬 표시한다고. 공화당 이게 아주 확실해요. 모든 문제 해결은 교회 모든 문제 해결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말썽이 나서 컴플레인 나면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차별되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지 않고 그러나 자질이 분명히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뽑았으면 업무를 전폭적으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니 자기들은 일체 일곱 집사가 하는 일에 타치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조직에 있으면서 왜 상관 모시고 일해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상관이 제일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사 끙끙 캐묻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은 급한데 자기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설명을 하라네. 자기는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외인 부대로 온 사람이라고 그나마. 내가 그 바람에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그만둘라 그랬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미치겠더라. 그런데 또 모신 분 중에 한 분은 결제 올라가면은 리스크가 뭐가 있습니까? 딱 물어요. 이 비즈니스 하는데 리스크가 뭐냐? 위험. 아, 지금 이 카스터마가 이런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가 조금 이렇긴 하지만 제가 보건 데는 70% 이상은 안전합니다. 50% 이상만 안전하면 상사에서는 고해요. 비즈니스가. 왜냐하면 반 성산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성산 있는 비즈니스는 거의 돈이 안 남아요. 이분은 말이에요. 그 말 딱 듣고서 김영희 알아서 하시오. 딱 도장 찍어줘요. 그 다음에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자기가 그대로 책임을 타줘요. 이 사람으로. 내가 도장 찍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런 지도자 밑에 있으면 말이에요. 일할 맛이 납니다. 일할 맛이. 이 일곱 집사가 열두 제자 밑에 있었는데 완전히 업무 이행을 딱 하고 분장이 딱 돼서 간섭 안 하고 전폭적으로 일을 맡기니까 믿고 맡기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 뭐 이 양식 나눠주고 뭐 이 자금 관리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육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보시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제자예요. 사실은 마지막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죽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 기독교가 이방으로 퍼져가는 지름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 아주 유능한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름이 알려지건 안 알려지건 다 흩어져서 초대교회가 로마에 온전하게 자리잡기까지 가장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고수하다 보니까 털이 좁아가지고 사실은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를 세우는 이 작업이 이게 완전히 교회사의 전환점이에요. 소위 기독교가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완전히 모든 세상의 종교로 유니버설 크리스티아니티가 탄생되는 계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딱 택해서 하나님이 이런 임무를 통해서 훈련시키 가지고 스데반이 말씀 전하는데 산헤드린 공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7장의 내용 보시면은 완전히 성경에 박학 다시 갑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어요. 정확하게 신학적인 안목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기 전에 하나의 두려움도 없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죽을 적에도 이 사람 순교하면서 기쁨으로 갑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인류 역사에 사실은 어떻게 면에서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베드로, 바울 물론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피를 그 제단에 뿌림으로 복음이 유대인의 기독교에서 만천하로 퍼지는 유니버설 크리스천이티로 가는 바로 피의 제사를 드린 사람 스데반. 그뿐 아니고 빌립, 그 두 번째 나오는 빌립은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유대인끼리 전하고 앉았는데 과감하게 발길을 사마리아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하면은 여러분 사마리아의 개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쪽은 옛날에 아수르가 정복하면서 이방인들을 심어갖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거 보기를 그렇게 멸시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것뿐 아니고 에티오피아의 황관, 당시 그 여왕인 간다게의 국무총리 역할은 황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 두 집사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은 여기 나오는 니골라나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생으로, 장로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그래서 믿고 일을 맡기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또 일을 배우고 그런 일뿐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까지 지혜가 생기고 발전하는 지도자가 육성돼요. 교회 집사 세우는데 여러분 집사 그저 심부름 시키고서 망일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사들이 말씀 양육으로 잘 훈련받아서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는 큰 일꾼들이 집사들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장로들 가운데서 나와야 돼. 그런 사람 그 교회에서 안 나타나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지도자를 육성할 줄 아는 지도자. 한국에 지나간 소위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가장 수치스러운 게 바로 이걸 안 한 것이 한국 정치의 큰 문제예요. 젊은 혁신적인 인물이 나와서 유능한 인물이 나면 꼭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그러고서 역적의 누명 씌웠다고. 조광조의 난. 그건 난이 아니에요. 유능한 인물이 나오니까 죽이는 거예요. 유능한 인물이 싹이 자라기 전에 제거합니다. 기존 세력들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현대사회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절대 후계자를 양육 안 해요. 군대에서 쿠데타 해가지고 된 사람은 더 그래요. 절대 후계자를 양육 안 해요. 후계자를 양육 안 하니까 가서 죽인다. 그래서 총칼이 난무하는 거예요. 나라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근본적으로는 그게 있어요. 사람을 키워주지 못하는 풍토.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의 발굴장이 돼야 되고 그런 발굴할 뿐 아니라 일을 줘가지고 일꾼을 만들어야 돼. 그 일을 통해서 훈련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훈련된 사람들을 또 세울 줄을 알아야 돼. 필요하면은 목사로도 세울 수 있고 선교사로도 세울 수 있고 장로로도 세울 수 있고 그리고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선교를 하건 교회를 만들건 파송할 줄 알아야 돼요. 내어줄 줄을 알아야 돼. 교회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됐어요. 내 교회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똘똘 뭉친 교회 아무리 겉으로 좋은 것 같아도 나눠줄질 않는 교회, 양육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버지께서 예수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잘 교제하고 살아라고 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훈련장이에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 신분 가진 사람들 특히 여러분이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제 설교 듣는 거 가지고는 있으나 디나 스데반과 빌립 집사 같은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흥사까지는 안 되더라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일꾼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성경 공부 우리 그나마 하는데 그거 시간들 좀 꼭 지키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자기가 사왔는데 7월부터 우리 큐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접 매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상황이 있지만 그래서 이 7월 모션 이 경건의 시간 할 수 있는 것을 몇 권 사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 일에 또 맡겨진 일에 충실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큰 그릇을 키우세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같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은천교회가 비록 겉모양은 지금 작고 엉성한 것 같지만 최소한 은천교회에 들어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육성하고 싶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제 그 꿈이 거기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이 그릇이 처음에 이 스데반과 빌립도 자기가 이런 순교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 이렇게 1장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설교하리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빌립 집사처럼 빌립도 그때 사마리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적에 내 말 듣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처음에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Nobody.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릇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이 하나가 이제 굳건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현재 내가 보는 나는 요만한 형편없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큰 그릇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는 눈은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지금 뭘 하겠노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사람은 그러고서 자기의 그릇을 키워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서 키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은사 주셔서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그릇을 내가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 그릇이 무엇인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교회 봉사하심으로 전도함으로 기회가 날 적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적에 저는 믿어요. 은천교회가 여기서 디엘 무디 같은 복음의 전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디엘 무디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잘것없던 사람이 그 주일학교 선생이 그 형편없던 학생 하나를 붙들고서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진 뜻이 무엇인지 보라고 그럴 적에 이 사람이 그릇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 이름 남는 큰 사람들 별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바는 내 뜻대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훈련받을 적에 여러분이 이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에 성공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담당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